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의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장례식이 22일 열립니다. 22일 오전 9시 오하이오주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공개 장례식에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석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보좌관은 21일 BOA에 다음 날로 예정됐던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한 청문회가 연기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위원들에게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던 당국자가 오토 원비어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하이오주로 이동하게 돼 해당 청문회가 연기됐다며 새로운 청문회 날짜는 추후 공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셉 윤 특별대표가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지난 12일 의료진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다음날 원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에 협력할 것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강력한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하고 협상에 나서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건이 맞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일부 진전이 있을 때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신임 강경화 외교장관이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북한 문제와 과거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일, 한미일 공조하에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외무상도 통화 후 기자들에게 강 장관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양자, 미한일 3국 동맹을 강화해 압박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두 이웃나라가 긴밀히 소통하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소속 전투기가 21일 발트해 상공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탄 비행기에 근접 비행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토 전투기는 쇼이구 장관 비행기가 공해상을 비행 중일 때 해당 비행기에 접근했습니다. 그러자 국방장관 비행기를 호위 중이던 러시아 전투기가 동체를 좌우로 흔들면서 무장하고 있음을 알렸고 이에 나토 전투기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 국방부와 회의를 위해 러시아 서부 도시 칼리닌그라드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나토 고위 당국자는 BOA에 발트해 상공에서 지난주 이례적으로 많은 러시아 군용기들이 비행했다며 알려지지 않은 비행기가 나토 영해에 접근하면 이를 감시하는 것이 표준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 총무를 겨냥한 총격이 단독 범행이었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가 21일 발표했습니다. 팀 슬레이터 FBI 워싱턴 지부 형사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총을 쏜 범인인 제임스 호치킨슨 씨가 테러와 연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컬리스 위원은 지난 6월 14일 수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는 한 경기장에서 야구를 하다 총에 맞았습니다. 당시 크게 다친 스컬리스 위원은 한때 위중한 상태였지만 몇 차례 수술을 거쳐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호지킨스는 현장에서 총을 맞고 체포됐지만 이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2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쿠슈너 선임 고문에게 진전이 없는 평화협정에 최종 합의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쿠슈너 선임 고문은 미국 고위 관리들과 함께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뒤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를 찾아 마무드 아빠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만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슈너 고문의 이번 방문이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땅 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해조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흔히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이 해조류는 말 그대로 바닷속에 서식하는데요. 이 해조류는 에탄올과 같은 생물학 연료를 추출할 수 있고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 등도 풍부해서 미래의 식량 또는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 녹색 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해조류는 그 양이 워낙 적은 데다가 추출해내기 어려워서 상용화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네덜란드의 한 연구진에 의해서 육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기본 영양소와 햇빛, 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성장 속도를 높이고 해수 성장 기술을 활용해 사막이나 척박한 땅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양이나 기후를 크게 가리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 잘 정착되면 각국에 커다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서 각 나라의 연구개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바닷속 녹색금인 미세조류가 땅 위에서 연글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에서 29도, 신의주 18도에서 29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8에서 29도, 함흥 16에서 30도, 끝으로 청진은 14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엘 킹의 노래입니다. Axis O's, 옛 연인을 떠나지 못하는 마음을 노래한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but they never wanna leave. But they never wanna lea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다케시마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새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일본 정부가 공표했는데요. 한국의 강경화 새 외무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항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고요. 중국이 14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급속히 밀착되고 있는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일본 정부가 새로운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는 2020년부터 일본 소학교 그리고 중학교 교육 과정에 적용될 새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일본 문부 과학성이 수요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이 해설서는 각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드는 지침이자 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근거로 사용하는 정부 지도 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자인데요. 올 3월에 확정된 신학습 지도 요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학습 지도 요령은 보통 10년 단위로 개정되는데요. 이번에는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처음 구체적으로 적시한 걸 포함해서 영토 교육을 크게 강화하도록 했고요. 또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력 행사 조직으로 일각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 자위대 역할도 해설서에 처음 명시했습니다.
네. 자, 새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볼 텐데요. 영토 관련 기술부터 살펴보죠.
네, 일본은 현재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를 놓고 러시아와는 북방 영토 그리고 한국과는 다케시마 이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해설서는 소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일본 영토 범위를 가르칠 때 다케시마 북방 영토,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언급할 걸 못 봤고 이들 지역이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됐던 적이 없는 땅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이 글을 다시 가르치게 했습니다.
네. 거론된 땅들이 실제로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이 다케시마 독도의 경우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요. 북방 영토 이 쿠릴열도는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면서 한국에서는 독도 방어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쿠릴 4개 섬에 연내 이 사단급 병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거론된 곳 가운데서는 이 동중국 해상에 있는 센카쿠 열도의 다오이다오만 일본의 행정력에 미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나라들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일본의 고유 영토로 가르치겠다는 건가요?
예, 이 다케시마 독도와 북방 영토 쿠릴 열도가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케시마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이 불법 점거를 항의하고 있는 점을 교육과정에 거론할 걸 문부 과학성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토 관련 기술을 짚어봤고요. 자위대 역할도 강조됐다는 소식이죠?
네, 이번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는 소학교 교육과정에 자위대의 역할을 새롭게 넣었고요. 중학교에서는 이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연합국과의 합의로 군대 보유가 금지된 일본은 최근에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자위대에 헌법적인 근거를 부여해서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가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관련 내용을 새롭게 교육과정에 추가한 건 개헌 필요성 공론화에 힘을 실기 위한 조치로 일본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 해설서에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 그리고 국제사회 평가 등 다른 한반도 관련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런 이 같은 기술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군요.
예, 한국 외교부는 수요일 조준혁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면서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즉각 철회할 걸 요구했고요. 또 기타가와 가스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서 항의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이 강경화 한국 신임 외교 장관도 일본 측에 항의했다고요?
네,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강경화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수요일에 처음 통화를 했는데요. 강 장관은 20분 정도 진행된 이 통화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의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대해서 항의하고 당면한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또 이 한국 국민의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 걸로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두 나라의 외교 장관이 함께 뜻을 모은 부분도 있었다고요?
예, 북한 문제에 대한 강력한 공조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외교장관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국, 일본, 여기에다 미국까지 포함한 이 3국의 공조하에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허용했다고 중국의 언론들이 수요일 일제히 전했습니다. 하루 전날 미국산 쇠고기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질검총국은 이날 미국 농부부와 체결한 검역보건의정서와 상관 규정에 따라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는 성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건 14년 만입니다.
네, 자 중국이 왜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들이지 않았던 거죠?
예, 미국은 사실 과거에는 중국에 가장 많은 쇠고기를 공급한 나라였는데요. 미국산 쇠고기에서 보통 이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전염성 뇌질환인 소해면 상뇌증이 발견된 뒤에 2003년부터 중국 정부가 이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늘고 쇠고기 수요가 급증했고요. 이런 수입 금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인기가 여전하자 우회 경로를 통해 중국에 유통되는 분량이 많았습니다.
네. 자, 우회 경로라고 하셨는데 네. 이 어떤 경로로 미국산 쇠고기가 중국 내에서 유통됐던 거죠?
예, 중국 영토긴 하지만 본토와는 다른 체제를 운영 중에 홍콩을 통해서 이 미국산 쇠고기가 상당량 유통돼 왔습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면요. 2014년에 15만 4,500톤에 이르는 쇠고기가 이 홍콩에 수출됐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약 19% 늘어난 수치로 이 가운데 일부는 중국으로 들어간 걸로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흘러들어가는 미국산 쇠고기는 연간 3억 4천만 달러어치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공식 수입을 재개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한 첫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합의사항에 따른 이 후속 조치입니다. 두 정상은 당시 회담에서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진행키로 했는데요. 이 100일 계획 세부 지침에 따라서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을 비롯한 미국 전자결제 업체들의 진출을 허용키로 하는 이 10개 실천 항목을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지난달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이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관계가 급속하게 밀착되는 모양새라고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현재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을 구축하고 이 파키스탄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서 도로, 교량, 철도,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 여파의 하나로 지금 파키스탄 학생들 사이에서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 등을 배우면 중국인들과 소통도 더 잘 되고요. 일도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파키스탄 수도 카라치의 한 유명한 사립학교의 경우 중국인 교사 12명에 중국어 수강생도 3,0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민간 차원의 교류도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고요.
예,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경협 사업이 추진되면서 약 2만 명의 중국인이 파키스탄에 진출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파키스탄에 들어갔고요. 대부분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양국은 이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서 더 견고한 동맹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또 중국이 파키스탄의 군사기지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죠?
예, 이달 초에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중국의 해외 군사력 확장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이 조만간 중국의 군사기지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억측이자 무책임한 언급이라고 즉각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지난 2011년 중국 측에 자국 내 해군기지 건설을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보도뿐만 아니더라도 이 서방 전문가들과 파키스탄 관리들은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만과 가까운 과다르항, 지와니항, 오르마라항 등 이 세 곳이 거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파키스탄은 미국의 핵심 주요 동맹국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지난 201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직후에 미국과 파키스탄이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요. 미국은 파키스탄에 군사적, 인도적 차원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공했고요. 파키스탄은 미국의 대아프간 전쟁 수행을 위해서 기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파키스탄이 급진 세력의 은신처가 되고 있고 대테러전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 서방 국가들이 파키스탄의 오랜 숙적인 인도와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이 파키스탄이 급속히 중국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중국도 인도와는 조금 불편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1962년에 영유권 갈등으로 전쟁까지 치렀던 나라입니다. 현재 중국이 비록 파키스탄을 철의 형제, 전천후 친구라고 부르곤 있지만 이 불협화음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파키스탄 내 중국인 교사 살해 사건 등 중국인 안전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고요. 또 파키스탄의 전 정보국장은 어떠한 외국군에도 기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게 파키스탄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군인들의 정서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시험대로 여겨졌던 조지아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러시아가 미국 내 21개 주를 해킹 목표로 삼았다고 전현직 관리들이 증언한 소식, 또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번 주 중에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조지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로 여겨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결국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군요.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총무장관인 공화당의 캐런 핸들 후보가 53% 대 47%로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를 물리쳤습니다. 핸들 당선인은 화요일 밤 승리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이 감사를 표했고요. 또 지난주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가 트럼프 대통령 반대자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일을 지적하면서 정치에서 분노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need to also lift up this nation so that we can find
네, 서로 다른 의견을 좀 더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다룰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정치적 신념이나 견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이내지만 이 오소프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핸들 후보가 생각보다는 큰 격차로 이겼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른 조지아 제6선거구는 원래 공화당 텃밭입니다. 1979년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이곳에서 승리를 거둔 뒤 40년 가까이 공화당이 장악해왔는데요. 올해 선거 과정에서 30살에 불과한 정치 신인 오소프 후보가 뜻밖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자 민주당이 큰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그 기세를 몰아서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올리길 기대했던 건데요. 조지아 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보내고 또 자원봉사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하원의원 선거로 기록됐다고요?
맞습니다. 이 두 후보 측이 TV 광고 등 선거운동에 쏟은 비용이 무려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특히 오소프 후보는 핸들 후보보다 7배나 더 많은 돈을 썼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민주당은 공화당 텃밭에서 이 정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의 톰 프라이스 후보가 23%포인트 아주 큰 격차로 승리했는데 그에 비하면 큰 진전이란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프라이스 전 의원이 보건후생부 장관 자리에 오르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오소프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예비선거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면 자동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한 2%가 모자라서 결선 투표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번에 이제 패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오소프 후보는 원하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 주민과 미국인들, 나아가서 전 세계인에게 희망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용기와 친절, 그리고 겸손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We showed them what courage and kindness and humility are capable of. We showed them
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모여서 공통된 기반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오소프 후보가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길만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은 날 이 조지아주 바로 위에 있는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렸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역시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가 출신인 공화당의 랠프 노만 후보가 51% 지지를 받으면서 48%를 얻은 민주당의 아치 파넬 후보를 물리쳤습니다.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노먼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면서 큰 관심을 받진 못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보궐선거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자리에 오른 믹 멀베이니 전 의원의 후임을 뽑기 위해서 열렸던 것이죠. 네, 이로써 이 올해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모두 공화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승리했다면서 자축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의 해킹 시도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미 정부 당국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수요일 미 상원정보위원회가 러시아 해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온 지넷 맨프라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부차관 대행은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 내 21개 주의 선거 시스템을 해킹 목표로 삼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미 대선 해킹 공격 의혹에 대한 소식은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처럼 이 21개 주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죠?
맞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를 비롯한 정보기관들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 러시아 해커들이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요. 지난해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와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측근들의 이메일 해킹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21개 주 정부의 선거 시스템에 러시아가 개입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이번에 미국 당국자가 직접 밝힌 거죠.
예. 자, 21개 주라고 하면 미국 50개 주의 절반에 가까운 건데 이 어떤 주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맨프라 부차관 대행은 기밀 규정에 따라서 이들 주의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애리조나와 일리노이 주가 이 21개 주에 포함된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앞서 이들 주 정부는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러시아 해커들의 표적이 됐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은 주가 해킹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 해킹 목표가 됐을 것이란 주장인데요. 이날 맨프라 부차관 대행이 21개라는 숫자를 공개하기 전에 이 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약 20개 주가 러시아 정부의 사주를 받은 해커들의 목표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주정부의 선거 시스템이 목표가 됐을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어떤 주가 구체적으로 공격 대상이 됐는지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서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앞서 워너 부위원장은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 주의 선거 시스템에 해커들이 접근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실제 개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정부 관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날 별도로 열린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투표용지나 득표수 또는 선거 결과를 변경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이메일 해킹이나 여론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선거 결과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날 하원 청문회에 미 연방수사국의 빌 프리스테 부국장도 증언을 했는데요. 이 프리스테 부국장은 러시아가 가짜뉴스와 선전,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파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과거에도 이런 선거 개입 행위를 했지만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전보다 규모와 공격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을 했고요. 또 지난해 대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러시아의 선거 개입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이른바 오바마 케어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달에 하원에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통과된 뒤에 현재 상원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곧 법안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화요일 상원 의원들이 곧 법안 내용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그동안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고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 법안을 그대로 표결에 붙이지 않고요. 새로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맥코넬 대표가 곧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네, 밥 코크 의원이 화요일 MSNBC 방송에서 일정을 설명했는데요. 수요일 공화당 의원들에게 법안 내용을 설명한 뒤 목요일 법안을 회람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다음 주말에 이 미국 독립기념일 휴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6월 30일 전에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의원들에게 수요일 법안 내용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을 비밀리에 작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은 공화당 지도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표결을 서두르려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공화당원들이 스스로도 법안 내용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비밀리에 논의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지난 월요일 5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사 진행을 가로막았고요. 또 상원 규정 내에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연방 정부에게도 지원금 지원 때문에 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일부 주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면서 오바마 케어 참여를 거부하고 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실정인데요. 민주당도 이런 문제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이후 2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새로 보험 혜택을 보게 됐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민권운동의 기본 정신입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이 민권운동은 인류 역사를 도도히 흘러내려오고 있는데요.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던 민권운동은 1960년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예,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민권운동의 산실로 불리는 조지아주 얘기 들려드립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네, 미국인들에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물어보면 아마 열의 여덟아홉은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마틴 루터킹 목사는 미국인들, 미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16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다면 이 마틴 루터킹 목사는 흑인들의 권리, 민권을 위해서 투쟁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가도 같은 마틴 루터킹 목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이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는 그래서 오늘날 미국 민권운동의 산실로 불리기도 합니다. 옛날에 미국 남부주들은 비옥한 토지, 그리고 농사짓기에 딱 좋은 기후 등 이 천혜의 자연 조건 덕분에 목화나 밀, 땅콩 같은 농작물을 대규모로 지었습니다. 자연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흑인들을 많이 데려와서 노예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조지아주에는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복선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회 사무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농장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길이 이렇게 고불고불하는 이런 게 노예들이 이제 도망치지 못하게끔 거의 막 이렇게 미로식으로 막 이렇게 길들이 많이 돼 있는데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1860년대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4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던 건 바로 이런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킬 건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남부의 심장이라 불리던 조지아주는 당시 남부군의 가장 중요한 물자 보급기지로 북군과 맞서 싸웠는데요.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남북전쟁의 상흔은 깊고 컸습니다. 특히 이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는 남군은 후퇴하면서 또 북군은 진격하면서 서로 적군들에게 쓰일 만한 걸 모조리 태워버리는 바람에 잿더미가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Just hold on and suck in.
Mammy, here's the scarlet pickles.
You can take that all back to the kitchen. I won't need a bite.
Oh, yes, and you is. You's going to eat every mouthful of this.
예,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전 영화 가운데 하나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의 한 장면 듣고 계신데요. 이 영화 배경이 바로 남북전쟁 당시의 조지아주라고 합니다. 이 조지아주 대농장 지주의 딸로 철없고 이기적이었던 여주인공이 이 남북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통과하면서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네, 이복선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회 사무장의 설명입니다.
여기 애틀랜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 된 곳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남부 지역의 그 농장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그 흑인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흑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위시한 그 많은 흑인 운동이 일어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틴 루터 킹 박물관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또 그 국립민권센터라는 것도 개장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민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1865년에 전쟁은 끝나고 마침내 흑인 노예들은 자유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1929년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북전쟁이 끝난 지 50년 정도가 지났지만 수백 년간 뿌리박혀 내려왔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을 듯도 합니다. 예, 남부 다른 여러 주들처럼 조지아주도 심각한 인종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조지아주의 젊은 목사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진 인종차별에 대한 항거가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는 분수령이 됐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에게 마틴 루터킹 목사는 민주와 자유, 평등의 나라,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의 현실, 흑인들이 처한 상황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죠. 마틴 루터 킹이 나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딱히 무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인종차별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마틴 루터 킹이 있었죠.
피부 색깔이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조지아주는 마틴 루터킹 목사의 정신이 살아 숨쉬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곳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보거스 조지아주 경제개발처 공보관은 1996년에 조지아주가 개최한 올림픽이 조지아주가 현대적인 산업이 발전하고 또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발판이었다고 하는데요.
First thing is when we held the Olympics, a lot of development was done in the city.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애틀랜타시가 발전한 겁니다. 그전까지는 농촌에 가까웠죠. 또 하나는 다양성과 협력을 통해 조지아주가 국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올림픽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변화와 발전을 국제사회에 알린 기회였습니다.
조지아주가 다양성과 협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증거의 하나는 다름 아니라 역시 급속히 성장, 발전하고 있는 한인사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년 전만 해도 4, 5만 명에 불과했던 한인사회는 이제 10만 명에서 15만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복선 애틀랜타 한인회 사무장에게 조지아주 자랑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저희 한인 동포분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게 살기가 좋은 조건인 거거든요. 기후면도 좋고 물가가 또 굉장히 싸고요. 한국 마트라든가 음식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일단 살기에는 참 좋은 곳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한인 동포분들이 굉장히 화합하는 게 여기는 굉장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저희 한인회관이 2013년도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다 전소가 됐거든요. 근데 성금들이 모여져서 1년 만에 이제 저희가 그 큰 한인회관 건물을 사고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의 어떤 단결심?
네, 또 조지아주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인 김혜주 씨도 이 조지아주 자랑을 묻자 한인 사회 사람을 꼽았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작은 것부터 모든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같이 부족한 거 채워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뭐 이익이나 유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정착하시는 한인분들을 위해서 또 뭐 미국분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한국하고 정말 다르면서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네, 또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의 사라박 홍보관의 조지아 자랑도 꽤나 인상적입니다.
저는 관광보다 애틀랜타 또는 조지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오시거나 타주에서 오셨을 때 좀 여유롭고 자연과 함께할 수 있고 또 교통편이 편리하기 때문에 애틀랜타를 굉장히 이상적으로 꼽으시는 것을 많이 봤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살고 싶은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민권운동의 산실인 조지아주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hard to come by, hard to come by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Guess what?
What?
I found a really good hotel in the heart of New York. It's very close to Times Square. Plus, the hotel rates are so cheap.
Awesome.
A good cheap hotel is hard to come by in New York these days.
You're right. It's hard to come by. I got lucky.
본문에서 제가 Guess what? 있잖아, 그거 알아? 라고 하자 제이슨이 What? 뭔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가 I found a really good hotel in the heart of New York. 내가 뉴욕 한복판에 정말 좋은 호텔을 찾았어. It's very close to Times Square. Plus, the hotel rates are so cheap. Times Square랑 아주 가깝고 숙박비도 싸. 라고 말합니다. 제이슨은 Awesome! A good, cheap hotel is hard to come by in New York these days. 대단해. 뉴욕에서 좋고 저렴한 호텔은 구하기가 힘든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도 You're right. It's hard to come by. I got lucky. 맞아. 그런 호텔은 구하기 힘들지.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ard to come b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Guess what?
What?
I found a really good hotel in the heart of New York. It's very close to Times Square. Plus, the hotel rates are so cheap.
Awesome. A good cheap hotel is hard to come by in New York these days.
You're right. It's hard to come by. I got lucky. Today's expression is hard. H-A-R-D. Hard. To. T-O. To. Come. C-O-M-E. Come. By, B-Y, by, hard, to, come, by. If something is hard to come by, it is difficult to find. Hard to come by는 무엇을 구하기 힘들다, 얻기 어렵다, 또는 어떠는 어떤 일은 드물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뉴욕 타임스퀘어 근처에 좋고 값이 싼 호텔을 찾았다고 하니까 제이슨이 요즘은 그런 호텔을 구하기 힘들다고 했죠. Awesome! A good, cheap hotel is hard to come by in New York these days.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A reliable and dedicated staff is hard to come by these days. 라면 요즘 믿을 수 있고 헌신적인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Hard to come by 라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Guess what?
What?
I found a really good hotel in the heart of New York. It's very close to Times Square. Plus, the hotel rates are so cheap.
Awesome! A good cheap hotel is hard to come by in New York these days.
You're right. It's hard to come by. I got lucky. Let's review. If something is hard to come by, it is difficult to find. 무엇을 구하기 힘들다, 얻기 어렵다, 또는 어떤 일은 드물다. Hard to come by. Hard to come by. Hard to come by.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Josh Turner의 Hometown Girl. 고향의 순수했던 그녀를 떠올리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he couldn't hide her beauty with a baseball cap. Couldn't help but shine with a heart like that. New York call when she turned 21. But she never forgot where she came from. I need a pretty little homegrown hometown girl with a ribbon tied back those waterfall curls.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인권 옹호자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인 장태용 가족들은 그가 국가 전복 혐의로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료 인권 변호사들과 종교인, 소수 민족들을 변론했던 그는 지난 11월 당국에 연행된 이후 6개월 동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필립 알스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장태용을 포함해 자신이 중국 방문 시 면담했던 인사들이 당국에 의해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행동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2015년 7월 중국 당국은 법조인들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30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구금됐던 대부분이 석방됐지만 가택연금이나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장태용을 국가 전복 혐의로 기소한 것은 다른 변호사들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추가적 단속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장태용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서구 신발업체의 중국 공장 실태를 조사했던 노동운동가 3명이 곤경에 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중국 노동감시단에서 일하는 활동가 3명이 지난달 말 실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이들이 이른바 기업 영업 방해와 전문 감시 장비 불법 사용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당국에 이들에게 부여된 공정한 법적 절차와 재판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노동운동가들의 활동은 미국 업체들이 자신의 하청 공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의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지 공장들이 중국의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인권은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의 보편적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